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반군 장악 지역 내 학교가 공습을 받아 어린이 등 28명이 사망한 사건의 공격 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에 분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지난 26일 반군 장악 지역인 이들리브주 내 마을과 학교 시설이 공습을 받아 교사 6명과 학생 2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이번 공격이 시리아나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들은 당시 해당 학교 상공을 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러시아 무인기로 촬영한 피해 현장 사진을 근거로 이는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내 시아파 민병대가 모술 서부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진지를 공격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격은 터키 인접 지역인 탈 아파르를 겨냥할 예정인 가운데 이곳은 투르크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터키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술에서 서쪽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는 탈 아파르 지역은 2년 전 ISIL이 장악하기 전까지 순위파와 시아파, 투르크족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터키는 모술 북부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가운데 메블루트 카부소글루 터키 외무장관은 최근 탈 아파르가 공격을 받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헝가리는 유럽연합이 난민 강제 할당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재소할 것이라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말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오늘 헝가리 관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헝가리 정부는 유럽연합에 도전하기 위해 난민 할당제를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거부한 최근 국민투표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의 최근 국민투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는 투표율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반 총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난민 할당제 구상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에 저항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재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핵무기를 금지할 수 있는 조치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유엔 군축 국제안보위원회는 어제 핵무기 보유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조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브라질,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123, 반대 38, 기권 16표로 통과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반대했으며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에 찬성한 나라들은 핵무기 사용이 초래할 비극적인 인도주의 결과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한 나라들은 핵무기 폐기는 핵확산 금지 조약 협상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은 오는 12월 총회에서 이 결의안의 최종 채택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어제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 살렘 유세에서 클린턴 후보와 함께 처음 연단에 올라 유권자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여사는 클린턴 후보가 다른 어떤 대통령 후보들보다 더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며 미국을 통치하기에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어제 경합 지역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지지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마약 밀매에 연루된 최고 지역 관리 등이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사살됐습니다. 다투 사우이 암판투안 마을의 삼두신 디마우콤 시장과 9명은 오늘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모두 숨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디마우콤 시장이 탄 차량 속 일행들이 노스코타바토주 마킬랄라 검문소에 있는 경찰에 먼저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필리핀 경찰과 자경단은 적어도 3,600명의 마약 사용자와 판매 용의자들을 사살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을 통제하려는 그 같은 요구에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국의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폭이 가능성이 없다는 미 국가정보국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영하 4도에서 영상 1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 내지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인 석탄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태용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과 유엔에서 논의 중인 새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북한의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등 보다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28일 청와대에서 제4차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 차단, 외교적 고립 심화 등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번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주된 외화 수입원인 석탄의 수출과 해외 노동자 송출 제재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협의와 이번 미한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조율된 대북 제재와 관련국 협력 유도 방안들을 갖고 29일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 양국은 또 회의에서 미한 독자 제재 조치가 주요 우방의 조치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제재와 압박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아울러 최근 미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키로 한 합의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앞서 미한 두 나라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미국에서 개최한 안보협의 회의에서 확장 억제 전력의 핵심이 되는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 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재래식 무기들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블링컨 부장관은 28일 오전 서울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자국과 동맹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만약 북한의 위협이 지속한다면 앞으로 사드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때때로 이런 조치들이 사드처럼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데도 중국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빼놓고 북한 경제를 말할 수 없을 만큼 북한은 중국에 매우 의존적이라며 대북 제재에 중국이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이 같은 발언 또한 29일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 제재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육자회담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로 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인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모든 국가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핵무장은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의 전략에 휘말려 한국이 핵을 갖기로 결심한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원하면서 결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대중국 석탄 수출을 금지하자는 미국과 한국 등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안보리에서 통과시킬 결의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결의여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과 유관 미사일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의 이 같은 답변은 중국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석탄 수입을 금지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국의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사실상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와 같은 안보리의 대북 초강경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이 다 됐지만 논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지난번 결의안보다 더 빨리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의 초안이 회람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라 57일 만에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270 후보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 논의가 느리긴 하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비록 초안 회람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벌이고 있고 이에 따른 합의가 나오면 새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시간 내 채택은 어렵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2270호와 비교할 때 이번 새 결의안 논의가 전체적으로 느리게 진행되는 건 사실입니다. 28일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2270호의 경우 4차 핵실험 48일째를 맞는 2월 23일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어 이틀 뒤인 25일엔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이 회람됐습니다. 반면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안은 50일이 다 되도록 초안 합의는 물론 초안 회람조차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결의안은 채택까지 역대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됐던 2270호의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라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는 안보리 15개 이사국 모두가 찬성하기까지 23일이 걸렸고 2012년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 2087호는 41일이 소요됐습니다. 2009년에 1874호와 2006년에 1718호는 채택까지 각각 18일과 5일이 걸렸습니다. 협의가 오래 걸리는 건 미국과 중국 간 입장차가 확연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9일 안보리 결의 2270호에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우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중 일부는 제재를 시행하고 이행하지 못하도록 이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결의안 논의에서 우리가 목격한 결점을 다루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해 민생 목적 예외 조항 축소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8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인도적 필요에 영향을 끼칠 순 없다며 예외 조항을 손보려는 미국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이 없다는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 압박 기조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 위협을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결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resolv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pply pressure on the DPRK to change their behavior remains the same.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의 발언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클래퍼 국장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외교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는 생각은 가망없는 것이라며 핵무기는 북한에게 생존을 위한 티켓이라고 말했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nor will we accept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신뢰할 만한 협상에서는 북한과 관여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단계를 계속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and will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our readines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from attack.
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총동원할 준비 역시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히긴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한 그들이 원하는 경제 개발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고 진지한 대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최근 추진키로 결정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의 재개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MD체계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전초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순수하게 한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MD체계와의 무관함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미국이 구축하는 그런 MD에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 나름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다 해서 지금까지 그런 개념에서 노력해오고 있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PAC-3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더라도 이것은 한반도 방위에 국한되도록 군사기술적으로 이렇게 운영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MD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이어 한국이 일본 외에 다른 여러 국가들과도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 국가들과도 특정 미사일 방어 공조나 작전 공조로 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보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선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토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면 한국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헌법 제60조 2항엔 국회는 선전포고, 한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보 교류와 보호 절차를 명시한 기초 단계의 협력으로 한국 내에서 우려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개헌 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일본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한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정보 능력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의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억제함은 물론 효과적 대응 여건 마련 등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4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 경보기 17개 등의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19개국과 정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14개 나라와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 측에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며 이는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중국이 북한과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워 고급 대북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고조된 긴장 상태가 북한의 인권과 민생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범죄에 대해 책임 추궁 외에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27일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대화 회의를 열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보고에서 한반도 안보와 인권 문제가 서로 직결되어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clear that political tensions and the prospect of instability continue to impede progress in the human rights agenda.
북한이 올해 실시한 두 차례 핵실험과 여러 미사일 시험 발사로 고조된 정치적 긴장과 불안정이 계속해서 인권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런 안보 문제가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의 공간마저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과도한 지출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민생만 더 악화시키고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creased militarization can only worsen and threaten the livelihood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DPRK.
이런 정책은 식량과 보건, 교육 등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 확대에 필요한 공공정책의 투자를 줄게 해 주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유엔이 임명한 독립전문가 2명과 북한 내 인권 범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찾아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책임 추궁과 북한 책임자들과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 사이에 균형도 지켜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큰물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reiterate my call to urgently support national relief efforts.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국제사회에 수혜 지원을 촉구했지만 아직 필요한 금액의 10%도 채워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런 자연재해 피해가 식량 문제 등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상호 대화엔 23개 나라 대표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북한 수뇌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무모하게 계속 추구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in the wake of the worst flood in decades, it conducted its fifth nuclear test near the flooded areas, ignoring the suffering of its own people.
북한 수뇌부는 심지어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는 홍수 피해 속에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5차 핵실험을 피해 지역 근처에서 강행했다는 겁니다. 이 대사는 특히 북한 정권이 올해에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최소한 2억 달러를 허비했다며 이 돈을 홍수 피해 구호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유린을 끝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미국은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는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인권 개선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engage directly with the special rapporteur.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그러나 이날 상호 대화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네수엘라 대표가 북한을 대신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No selectividad con el que deben ser abordados los temas de derechos humanos.
특정 국가에 대한 선별적인 인권 결의에 반대하며 기존의 보편적 정례 검토를 통해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쿠바, 이란, 벨라루스, 시리아 대표 역시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지만 대다수의 나라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와 비협조적 자세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유엔과 견해를 달리하면서도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과 대화 접촉을 유지하듯이 북한 정부도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 추궁과 함께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류가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소재 미국 가톨릭 대학에서 27일 북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성균관대학교의 패트리샤 게디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이 절반의 성공만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on the one hand, we see that accountability functions to first name and shame to be used as tactical leverage.
책임 추궁 노력이 한편으로는 북한에 망신을 주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라고 압력을 가하며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디 교수는 따라서 책임 추궁 노력 외에 북한과의 비판적 교류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적 교류란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디 교수는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분야의 국제조약기구나 인도적 지원, 개발 지원, 기술적,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과 계속 교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가톨릭 대학교의 앤드류 여 교수는 북한을 규탄만 하는 것은 건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거론해 망신을 줄 필요가 있지만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 직접 마주쳐야 할 시점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앤드류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노르웨이의 인권단체인 라프토 인권재단의 라지브 나라얀 선임고문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럽연합은 이미 북한과 비판적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이나 미국, 심지어는 중국에 비해 북한과 교류하는 데 따르는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얀 선임고문은 따라서 유럽의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총회 인권 담당인 제3위원회에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오늘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에는 남북 대화가 북한 인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번엔 남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엔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에 공헌할 수 있는 남북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 결의안에서는 북한 내 인권과 인도적 상황의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적절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국제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평가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수재민들을 위해 50만 달러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수재민들이 지낼 처소를 마련하는 데 사용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가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해 50만 스위스 프랑, 미화 5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7일 발표한 북한 홍수 긴급 대응 보고서에서 이 자금은 주택을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주택을 짓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주택 2만 가구를 짓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쉘터박스도 27일 VOA에 북한 당국이 임시 천막보다는 주택 건설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y want to rebuild materials, which is outside our remit. So we said, you know, we can provide tents, and they said, no, no, rebuild materials only. So I was like,
임시 천막과 담요 등 구호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이 건축 자재만 지원받겠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주택 3만여 채가 파괴되고 7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당국이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수재민들이 지낼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지붕자재 등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달 26일 건축 전문가를 수해 복구 현장에 파견해 주택 건설 작업에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붕자재 구입 과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재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석탄과 겨울옷, 담요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27일 현재 필요한 지원품의 10%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국제적십자사의 설명입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수재민 7천 가구에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석탄과 위생용품, 강냉이 한 달치, 겨울옷, 담요, 수질정화제 5개월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 지원 없이는 수재민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사법 공조 조약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내각은 북한과 수형자 이송 조약을 확정하고 서명을 위해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1일 북한과의 수형자 이송 조약을 푸틴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앞서 북한과 합의한 조약 초안을 러시아 외무부와 법무부, 대법원이 승인하고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은 것입니다. 법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러시아 정부 사이트에 따르면 이 조약은 한 국가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를 출신국으로 이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신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인 경우 이송 요청을 받은 당시 형기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수형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으면 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러시아 법무부와 북한의 최고재판소가 각각 주무부처로 명시됐습니다. 2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정문은 해당 수형자 관련 정보 제공 의무, 이송 요청과 답신 방법, 비용, 이송 절차, 사면, 일사 부재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이 국내법적 절차를 밟고 외교 통로로 전달하면 30일 후부터 무기한 발효된다고 명시됐습니다. 수형자 이송 조약은 북한과 러시아가 네 번째로 추진하는 사법 공조 조약입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코노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은 지난 2015년 11월 평양을 방문해 북한과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코노발로프 장관은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이런 전형적인 형사공조조약들을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는 올 2월 불법 입국자와 불법 체류자 수용과 송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주키 다루스만 당시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러시아가 이 협정을 근거로 망명을 시도하는 북한 국적 노동자들을 체포해서 강제 북송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내 몇몇 극장이 북한을 다룬 기록영화의 상영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진은 정부의 압력으로 상영이 취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내 몇몇 영화관이 상영을 거부한 기록영화는 러시아의 유명 감독 비탈리 만스키가 만든 태양 아래서입니다. 만스키 감독은 최근 프랑스 AFP 통신에 모스크바 내 8개 극장이 태양 아래서의 상영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에 있는 모스치노사 소속 7개 상영관과 엘다사 소속 1개 극장이 영화 상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록영화 제작진은 해당 영화관들이 애초 태양 아래서의 상영을 약속했지만 모스크바시 문화국의 압력을 받고 상영을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모스크바시 문화국에 서한을 보내 태양 아래서의 상영을 막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문화국이 영화관 측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상영을 취소한 극장을 소유한 회사 가운데 하나인 모스치노사 측은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모스치노사는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지난 10년 동안 주최해온 만화 영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태양 아래서 상영을 취소했고 애초 태양 아래서를 상영하겠다고 한 약속도 구두 약속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태양 아래서는 모스크바 내 3개 상영관을 포함해 러시아 내 20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논란이 된 기록영화 태양 아래서는 1시간 46분 길이로 평양에 사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영화는 진미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진미 부모의 직업과 생활하는 집 등을 모두 조작했고 영화 촬영 내내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연기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만스키 감독은 각본에 나온 장면 외에 사전 준비 과정도 몰래 찍어 북한 당국자들이 영화 촬영에 개입하는 장면을 모두 영화에 담았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영화 내용이 알려지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만스키 감독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고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뉴스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탄압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인터넷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과 한국의 민간단체인 노체인의 헨리송 미국 지부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기 위해 백악관 사이트를 통한 청원 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청원 운동의 시한은 30일이며 이 기간 중 10만 명이 찬성을 서명하면 이 사안에 대한 백악관과 행정부 담당 부처의 공식 답변을 듣게 됩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이 국가 정책의 근거를 둔 반인도적 범죄이며 최종 책임이 김정은 위원장에게까지 이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을 대체할 생산시설 조성공사가 남한에서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전했습니다. 경기 개성공단 사업협동조합의 이희건 이사장은 개성공단을 대체할 물류단지와 생산시설이 경기도 파주에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한국 돈 1,200억 원, 미화로 1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제조, 물류, 판매 시설 등을 갖춘 복합 물류단지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희건 이사장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남한 기업 중 32%인 40개 기업이 복합 물류단지 조성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이르면 내년부터 유럽식 클럽 축구 리그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축구연맹 AFC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축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평양에서 AFC컵 클럽 자격 검증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북한 내 44개 구단 단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C컵은 매년 개최되는 아시아 클럽 축구 대회로 주로 축구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의 클럽들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2016 북한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에서 왔잖아요. 밖으로 나가면 북한에서 온 것이 맞죠.
2002년에 한국에 오기 전까지 중국에서 유치원을 1년 남짓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였다는 정서윤 씨. 지금은 한국에서 초중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 교육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이 자신의 정착 경험을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7일 이화여대 국제교육관에서 열린 2016 북한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인데요. 이번 대회에는 총 92명이 응모해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최종 발표자 12명이 무대에 섰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회는 올해로 세 번째 열렸는데요. 한국에서 정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을 격려하고 이해하기 위해 남북하나재단이 마련한 행사입니다.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의 김재숙 차장입니다.
저희 정착 사례 발표 대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 하나원을 퇴소해서 나오시면서 자기 사회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희망과 슬픔, 뭐 애로와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새로 있는 그 신입생 하나원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정착에 필요한 어떤 의식을 높이고 또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탈북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결선 무대에선 12명의 탈북민들은 모두 한국에 들어온 후 실패와 좌절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결국 꿈을 이룬 사람들인데요. 앞서 발표한 정서윤 씨는 통일교육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나고 그 사람들 자체가 재능이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정말 너무나 평범했고 너무나 조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저렇게 연구원까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그런 학생인데 제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연구원이 되었으니까 다른 후배님들도 본인 스스로 봤을 때는 정말 미물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과연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크게 해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불어넣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학 영상영화학과에 재학 중인 박유성 씨는 영화감독 지망생인데요. 북한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영상 매체를 통해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면서 그냥 마음속에 저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런 게 영화 감독이고 영상 쪽의 일이구나라를 생각하러 그게 이제 꿈이 되고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좀 어둡고 이렇게 눈물을 자아내는 영화보다는 좀 밝고 사람들한테 희망과 그리고 가능성을 주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북한 얘기라고 해도 이제 좀 민속 쪽이라든가 토속 쪽 그리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과 그런 희노애락을 좀 다른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6천여 평의 포도밭을 운영하는 영농인. 북한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다 한국에 들어온 후 전기 용접과 특수 용접, 굴삭기 등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해 작업 현장에서 인정받는 기술자로 일하고 있는 전문 기술자와 양봉사업가 부부, 치기공사 청년과 북한 음식을 판매하는 청년사업가, 초등교사를 준비하는 교육대학교 학생과 음식점 사장, 간호사, 서예강사, 기숙사 사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이 한국에서의 정착 경험담을 생생히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200여 명의 청중들의 눈과 귀가 집중됐는데요. 특히 새내기 탈북민들의 정착 의지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발표 대회에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나오기 전에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기관인 하나원 222기부터 224기의 교육생 150명이 참석했는데요. 하나원 교육생 이명자 씨입니다.
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 처음부터 너무 희망을 크게 가지지 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네, 처음 시작은 작게 그리고 성공은 크게, 그게 아마 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저는 그 대학원에 가신 분, 그분이 제일 인상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남들처럼 당당하게 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그마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상자는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하나원생 청중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남북하나재단의 박중윤 사무총장입니다.
정착의 의지와 이 땅에서 정말 통합에 노력하는 그러한 그 땀 흘린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간 게 아마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로 더 훌륭한 정착한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시고 이게 전국의 사례가 전파가 돼서 정말 숨어있는 정착 분들이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오늘 사회 정말 발딛기 전에 지금 우리 교육생들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대회의 대상은 양봉사업가 부부가, 최우 수상인은 수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기계공과 치기공사 청년이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남북하나재단에서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회도 꾸준히 열어 탈북민들의 정착 의지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의 김재숙 차장입니다.
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습들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장으로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최순실 사태, 오늘도 관련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최순실 사태의 진상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 특수수사본부는 오늘도 최순실 씨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서 최 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의 설립 과정과 모금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규명할 특검 도입은 합의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특검 협의 중단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진상규명과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일부 대학과 도시에서는 대자보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연일 최순실 사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전망하는데 보도 시간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권의 특검 방식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네, 상설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별도 특검을 원하는 더불어당이 크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과 별도 특검은 특별검사의 임명 방식이 다른데요.
네.
전부 관계자들 주요 인물로 구성돼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상설 특검과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별도 특검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협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특검 도입의 선결 요건으로 꼽은 것은 새누리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 또 최순실 관련 인물들이 모두 사퇴해야 특검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에서는 특검 역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들어본 후에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며 별도 특검의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특검 도입에는 합의가 됐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국 일반 시민들의 분위기도 살펴보죠. 아무래도 잇따르고 있는 시국 선언과 같은 집단 행동에 주목을 하게 되는군요.
네, 서울의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 선언이 교수들의 참여와 또 전국 대학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가 연계하는 집회로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대학가에서는 시국 선언문에 학생들이 연대 서명을 더하고 있고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한 전직 크게 종이 대자보가 지방의 한 대학교 또 부산 지하철역에 붙여져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어젯밤부터 335 시민들이 모여서 관련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한국 언론들이 최근 시국 선언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붙이고 있는 이 들불처럼 번지는 이라는 수식어의 의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발표가 됐다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어제는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였고 오늘은 갤럽의 조사 결과입니다. 최순실의 사태의 영향으로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주간 지지도로 보면 17%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대국민 사과를 한 25일 이후의 지지도는 14%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17%대로 추락해서 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6주 연속 하락세 최저치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갤럽이 낸 분석에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 지지도는 하루 사이에 3%나 더 떨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제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있군요.
네. 그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후에 사라진 듯 했던 개헌 논의 관련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국 사람 절반 이상이 지금의 5년제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있으니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였고요.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니 개헌은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33%로 나왔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를 넘어선 것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군요.
네네, 응답자의 56%가 4년 중임제를 찬성했습니다. 5년 단임제가 36%로 4년 중임제 선호도가 한 20% 정도가 높았고요. 권력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의견도 물었는데요. 지금의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2% 정도의 차이였지만 의원 내각제보다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다음 정권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54%, 이번 정권 임기 내에 개헌해야지 좋겠다는 응답이 또 38%로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들어보죠. 이 최근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에서 하위권이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가 있었다는데 이 한국여성가정부가 반박을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144개 나라 가운데 116위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충격적인 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네.
한국의 여권이 상승하고 있고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물론 아직 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양성평등 수준이 세계 최하위라는 성적,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 보고서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의 성격 격차를 수치화해서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여성의 경제 참여와 기회, 교육 성과, 보건, 정치 권한 등 4개 분야의 남녀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서 비교합니다. 한국의 지수는 0.649점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144개 나라 중에서 115위를 기록한 몰디브 그리고 117위의 앙골라 사이에 한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성격차 지수는 이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고 0.649점 그만큼 한국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이 한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필리핀과 싱가포르 등이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 태평양 구역에서는 동티모르를 제외하고 한국의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여성가족부가 이 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자료가 지금 잘못 도입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이 수치 분석에 들어갔다는 건데요.
네.
특히 중등학교 취학률과 유사 직종 임금 성비, 출생 성비 등 이 성 격차 지수를 매기는 산출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분야의 조사 결과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 발표한 성 불평등 지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의 조사는 한국이 155개 나라 가운데 23위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성 격차 지수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성격차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여성 경제 참여 기회가 세계 123위로 가장 낮게 평가를 했고요. 교육 성과는 102위, 정치 권한은 92위, 건강 생존은 76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아주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 전해드린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